14장 1절부터 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을 진영에서 나가 진찰할지니 환자에게 있던 나병 환부가 나았으면 제사장은 그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명령하여 살아있는 정결한 새 두 마리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를 가져오게 하고 제사장은 또 명령하여 그 새 하나는 흐르는 물 질그릇 안에서 잡게 하고 다른 새는 산채로 가져다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 함께 가져다가 흐르는 물 위에서 잡은 새의 피를 찍어 나병에서 정결함을 받을 자에게 일곱 번 뿌려 정하다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들에 놓을지며. 아멘. 자, 오늘부터 14장 내용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14장은 나병에서 고침을 받았을 때, 정결함을 받았을 때 어떻게 하는지 정결규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앞에까지 나왔던 13장까지 내용을 잘 생각해 보시면 사실 우리가 쭉쭉 본문을 읽고 그냥 넘어와서 그렇지 대체로 똑같은 패턴이 반복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무엇이 불결한지를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는 그 불결한 상태에서 정결하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결해지는 규례와 관련된 내용들을 말씀하십니다. 앞부분 13장에서는 나병에 관한 내용들을 7가지로 이렇게 쭉 설명을 하셨으니까 지금 14장에서는 그 나병에서 고침을 받았을 때 어떻게 정결해지는지 이와 관련된 내용들을 쭉 말씀하십니다. 14장을 좀 크게 보면 전반부와 후반부로 되어 있고요. 지금 우리가 전반부를 보고 있는데 이 전반부 안에는 정결규례가 나오고 제사를 드리는 내용이 나오고요. 후반부에서도 집과 관련해서 정결규례가 나오고 제사드리는 내용이 나오고 이런 식으로 본문이 똑같은 패턴으로 반복됩니다. 우리가 오늘 7절까지만 읽었거든요. 이거는 나병에서 고침을 받았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단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에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세 번에 걸쳐서 정결하게 되는 과정들을 거치게 되는데 그 각각의 단계들 중에 오늘은 두 번째 단계까지만 본문 내용을 읽고 나누려고 합니다. 내일부터 이제 그 뒤에 나오는 과정들을 볼까 싶습니다. 먼저 1절부터 3절까지인데 1절부터 3절까지를 보면 일단 제일 중요한 거죠. 상황이 나옵니다. 어떤 상황이 되었는가, 어떤 사건이 생겼는가. 1절부터 3절에 보면 상황은 나병이 있었는데 이게 고침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나은 거예요. 나병이 나았을 때와 관련된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대로 나병이 걸리면 공동체에서 쫓겨나서 진영 바깥으로 쫓겨나서 밖에서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깥쪽에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이와 관련된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죠. 원래 심각한 피부병을 갖고 있었든지 아니면 진짜로 문둥병, 나병을 갖고 있었든지 이제 고침을 받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근데 언제나 그렇지만 성경에서는 주로 관심을 두고 있는 것에만 기록을 하고 있는데 또 사실 우리가 현실 속에서는 조금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또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가령 이 본문을 보시면 나병이 고침을 받았다 이렇게만 나와 있고 어떻게 고침을 받았는지는 기록이 없습니다. 어떻게 고침을 받았을까요? 과거에 무슨 약이 있거나 혹은 뭐 의사들이 많이 있거나 이런 게 아니었는데 이걸 어떻게 고쳤을까? 거기에 대한 기록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적나라하게 표현하면 고치건 말건 그건 네가 알아서 하고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는 어떻게 고침을 받는가 여기에다 관심을 둔 게 아니라 일단 고침을 받았을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내용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나병에 걸린 사람들에게는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는 못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는 거죠. 동시에 또다시 성경에서 관심을 안 두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기록은 안 하고 있는 게 뭐냐면 나병을 해서 쫓겨났잖아요. 진영 바깥에 쫓겨나서 살면 그 사람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어떻게? 농사를 짓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거기에서 뭐 목축업을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본인이 몸도 아프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먹고 살았을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가령 이제 제가 생각할 때 좀 인간적으로 관심을 갖는다면 처음에는 아, 네가 비록 쫓겨났지만 이러이러하게 하면 먹고 살 수 있으니까 그렇게 먹고 살아라. 비록 쫓겨나서도 먹고는 살아야지.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내용이 없고요. 또 야, 두 번째로는 네가 지금 쫓겨나긴 했지만 다시 돌아가야 될 거 아니야. 그러려면 이러이러하게 하면 병이 좀 호전되거나 고침받을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해라. 그런 내용도 기록이 없어요. 그 내용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구약 때는 그런 은혜가 베풀어지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또 오늘날 신약시대 때는 그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또 교회가 성도들이 무언가를 돕고 해야 되는데 구약 당시에는 그런 은혜까지 베푸시거나 그런 것까지 명령하지는 않으셨어요. 그러나 우리가 현실 속에서는 이런 것들도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렇게 납병이 일단 나은 상황이 되었을 땐 어떻게 하는가? 이제 일단은 진찰을 하는데 그 진찰하는 내용 1절부터 3절에 나와요. 이게 첫 번째 단계입니다. 상황은 이제 납병이 나은 것이고요. 첫 번째 단계를 볼게요.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이르시되 2절 납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이렇게 돼 있죠. 잘 보세요. 뒷부분에 가면 제가 다시 설명을 더 하겠습니다만 납병 환자가 고침을 받게 되는 이게 아닙니다. 이미 고침을 받았어요. 병이 나은 다음에 병이 나았으니까 이제 정결해져야 돼요. 그 정결해질 때에는 어떻게 해야 정결해지느냐 하면서 2절에 보면 아주 묘한 기록이 나옵니다. 2절 뒷부분에 보면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어떻게 한다고 되어 있죠? 데려갈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참 묘합니다. 데려간다고 되어 있잖아요. 데려간다고 하는 건 제3자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납병 걸린 사람이 있죠. 고침받은 사람이 여기 본문에 보면 내가 고침받은 다음에 자기 발로 걸어올 것이요. 이게 아니에요. 제3자가 그 사람을 데리고 오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 보면 우리가 간접적이지만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앞부분에 제가 설명했던 내용들입니다. 누가 데리고 가는 걸까요? 그 사람을. 납병 걸린 사람이 진영 바깥에서 혼자 살고 있잖아요. 자기가 와야 될 거 아니에요. 아, 나 고침받았습니다. 이렇게 와야 되는데 이 사람은 이 진영 안으로 올 수가 없어요. 제사장을 자기 발로 와서 만날 수가 없어요. 쉽게 이야기하면 뭐 물론 이 문둥병만 납병은 아니지만 문둥병 환자가 아, 나 고침받았어요. 이러고서는 자기 발로 성 안에 들어왔다. 그랬다가 이 고침받은 게 아니면 어떡하려고. 그러니까 자기 발로 걸어올 수가 없는데 그런데 누군가가 데리고 온단 말이죠. 누가 데리고 올까요? 간단합니다. 기록은 생략했지만 누군가가 이 납병 걸린 사람 먹고 살라고 뭔가를 갖다 주거나 생활할 수 있게끔 도와주거나 가서 관리해 주거나 섬겨주는 사람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 사람이 보니까 당신 병이 나은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사람을 데리고 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누가 섬겼을까요? 누가? 당연히 가장 기본적인 건 가족들이었겠죠. 이 가족들 중에서도 아빠 빼고 엄마가 주로 섬기든지 했겠죠. 그러니까 이게 누군가가 나는 불결해져도 저 사람에게 가서 뭔가를 도와줘야 돼. 이런 마음을 갖고 섬겨주는 사람이 있었던 겁니다.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가서 이렇게 섬겨주고 돌봐주고 먹고 살게끔 이렇게 해주다가 병이 나았네. 이래서 그 사람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데리고 오면 어떻게 되냐. 3절을 보시면 제사장을 만나야 되거든요. 3절에 제사장은 진영에서 나가. 바깥으로 나가요. 그리고 바깥에서 진찰을 하는 거예요. 바깥에서. 그러니까 참 묘하게 돼 있습니다. 세 사람이 이제 등장을 하는 건데 세 사람이 다 어디서 만나느냐면 진영 바깥에서 만나는 거예요. 원래 진영 바깥에서 살고 있던 납병 걸린 사람. 그 사람을 돌봐주다가 고쳐진 것 같으니까 그 사람을 데리고 오는 사람. 그리고 그것을 판단하기 위한 제사장. 이 세 사람이 다 진영 바깥에 나가서 만납니다. 진영 바깥에 나가서. 그리고 3절 뒤에 보시면 그 환자에게 있던 납병 환부가 나았으면 그러니까 진짜로 이제 나았는지 안 나았는지를 제사장이 판단을 하는 거죠. 제사장이 직접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일단 첫 번째 단계가 전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도 제사장 입장에서는 되게 번거롭거나 깨름직한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가령 여러분의 아들이 제사장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누가 연락이 왔어요. 저 사람 원래 문둥병이었는데 고침받은 사람이 있어요. 좀 가서 좀 진찰을 해봅시다. 진찰을 좀 해주세요. 그리고서는 나를 불러서 우리 아들을 불러서 진영 바깥으로 나가자고 해요. 그럼 여러분은 기쁘시겠습니까? 찜찜하시겠습니까? 세상에 납병 걸렸다가 고침을 받았어요. 너무너무 기쁘겠네요. 하고서는 아들아 빨리 달려가봐라 이러시겠습니까? 아니면 아니 아직 남아있으면 어떻게 하려고 이걸 찜찜하게 그런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제사장이 만약에 진영 바깥에 나가서 진찰을 했는데 아뿔싸 고침받은 게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되죠? 제사장도 불결해지는 거예요. 이거 죽도밥도 아닌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도 불결해지면 제사장도 진영 안에 못 들어오고 제사장은 제사를 못 드리고 제사장도 먹고 살 방법이 없네요. 근데 그런 지경이 돼버리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안 비유를 말씀하실 때 강도들이 한 사람을 실컷 두드려 패가지고 거의 죽은 지경이 돼서 길바닥에 버리고 가버렸단 말이죠. 그때 제사장이 쳐다보고 그냥 갑니다. 왜 갔을까요? 도와주려고 내려가지고 그 사람을 그렇게 만졌어요. 봤더니만 죽었네? 그럼 이 사람은 제사장은 어떻게 돼요? 시체를 만졌기 때문에 불결해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사를 못 드려요. 그러면 먹고 살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수입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지금 이렇게 규정하셨어요. 그나마 감사한 것은, 현실적으로 감사한 것은 나병 걸렸다가 고침받은 경우가 거의 없죠. 구약성경에는 그런 사례가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예 이런 일이 없어요, 그냥. 그래도 이제 제사장이 나가서 하라고 한 거예요. 이게 지금 첫 번째 단계입니다. 첫 번째 단계. 두 번째 단계가 4절부터 7절까지 나오는데, 4절부터 7절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디에서 행하는 일이냐면, 진영 바깥에서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나병이 고쳐졌다라고 확인이 되었어요. 그럼 이 사람을 곧장 데리고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단계가 있어요. 제일 궁극적인 목적은 어디냐면 이 사람이 성막에 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게끔 하는 겁니다. 그게 그냥 곧장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이 진영 바깥에서 이 사람이 당신은 병고침을 받았습니다 하고 정결기례를 하고,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을 진영 안으로 데리고 옵니다. 진영 안으로 데리고 들어오면 일정 기간이 지난 다음에 물로 씻고, 그 다음에 다시 이 사람을 성막으로 데리고 와서 물로 씻고 제사 드리고 하면서 완전히 정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는 이 정결 의례는 어떤 거냐면, 병고침을 받았다라는 것을 그 사람이 원래 살던 진영 바깥에서, 원래 살고 있던 불결한 곳에서, 그곳에서 확인하고 거기에서부터 데리고 들어오기 위한 첫 번째 정결 규례를 행하는 겁니다. 자, 4절부터 7절을 보시면 4절과 5절은 고침받은 사람이 하는 행동이 나옵니다. 4절, 5절을 보세요. 4절에 보면 제사장은 그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명령하여, 제사장이 명령을 하는 겁니다. 제사장이 하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정결한 새 두 마리,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를 가져오게 하고, 가져오라고 하죠. 제사장이 준비해 주지 않아요. 그럼 이거는 누가 갖고 올까요? 원래 나병 걸렸던 사람이 가서 살아있는 새, 정결한 새 두 마리를 갖고 오고 백향목, 홍색 실, 우슬초를 갖고 와야 돼요. 그럼 밖에서 들판 데서 살던 놈이 이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떻게든 구해와야지. 없어도 구해와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면 지금 제3자가 가서 데리고 온 거잖아요. 그 도와주던 제3자가 이쯤을 마련해서 이것들을 고침받은 사람에게 제공해 주든지 그렇게 했겠죠. 그 다음에 5절에 보면 제사장은 또 명령하여, 마찬가지입니다. 제사장이 하는 게 아니라 병고침 받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새 하나는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게 하고, 그러니까 이 바깥에, 진영 바깥에 물이 있는 곳에서 이걸 하는 거죠. 시냇가처럼 이렇게 물이 있으면 거기에 질그릇 안에서 새를 한 마리 잡습니다. 잡아 죽이는데 그건 고침받은 사람이 하는 겁니다. 앞에 있던 모든 제사와 비슷합니다. 죄인이 직접 짐승을 잡는 거예요. 지금도 고침받은 사람이 흐르는 물 안에, 질그릇 안에서 그 안에서 새 한 마리를 잡아 죽입니다. 그 다음에 6절과 7절은 제사장이 하는 행동입니다. 6절과 7절은 이제 제사장이 어떻게 주냐면, 6절, 다른 새가 한 마리 더 있었죠. 새를 두 마리 갖고 오라고 했으니까 6절에 다른 새는 산채로 가져다가 백향목, 새실, 우슬초와 함께 가져다가 흐르는 물 위에서 잡은 새의 피를 찍어. 여기 보면 앞부분에 흐르는 물 위에 질그릇 안에 새를 잡았잖아요. 그럼 그때 피가 나오는 걸 받아놓고 그 피에다가 여기 나오는 백향목, 홍색실, 우슬초를 그 피에다가 찍는 거예요. 우리말 성경에서는 피 찍는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원래 히브리어는 흠뻑 적신다는 겁니다. 그 피를 받아놓은 거에다가 이걸 통째로 확 집어넣는 거죠. 그래가지고서는 그 새를 찍어가지고 7절에 보면 나병에서 정결함을 받을 자에게 7번 뿌립니다. 그러니까 피를 정결하게 된 사람에게 몸에다 이렇게 뿌려요. 7번 이렇게 뿌려주는 행동을 하고 그 이후에 정하다 하고 판단을 해줍니다. 선언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갖고 있던 원래의 새, 살아있는 새는 들에 놓아줍니다. 이제 가라, 우선은 놔주는 이런 행동을 하는 것. 이게 두 번째 정결 규례입니다. 오늘 보는 본문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설명드린 내용은 어떻게 되어 있는 거냐면, 제일 처음에 말씀드린 것은 상황이 어떠하냐, 고침을 받은 거예요. 고침을 받은 거. 두 번째로는 그러면 첫 번째 단계로 어떤 일을 하는가. 그래서 제사장이 가서 판단을 하죠. 제사장이 판단을 하고 이렇게 진찰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곳에서 또 정결규례를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본문 내용과 관련해서 한 두어 가지만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모든 정결규례는 완성된 정결규례가 아니고 첫 번째 정결규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나병 걸린 사람이 쫓겨나서 살았잖아요. 그 쫓겨난 곳에서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는 첫 번째 단계를 위해서 처음에 정결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완성된 게 아니고 그 다음에 또 있고 또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깨끗해졌으니까 병고침을 받았으니까 공동체로 그냥 막 들어올 수 있느냐? 아닙니다. 내가 깨끗해졌으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제사 드릴 수 있느냐? 아닙니다. 단계 단계가 있는데 지금 이 본문의 내용은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기 위한 진영 안으로 들어오기 위한 그런 정결 규례를 행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꼭 생각해야 되는 것은 이 과정 자체가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뭐냐면 고침을 받았죠. 내가 봤더니 내가 고쳐졌어. 멀쩡해. 상처가 하나도 없어. 옆에 있는 사람을 봤더니 내가 고쳤다고 옆에 있는 사람도 인정을 해. 멀쩡해. 그러면 병고침을 받은 것이냐? 병고침을 받은 게 맞겠죠. 그러나 이와 같은 상황에서 판단을 하는 건 제사장이 판단하는 겁니다. 내가 판단하지 않아요. 제사장이 판단합니다. 다르게 말하자면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판단하셔야만 그래야만 정결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게 이게 이제 본질적인 부분이에요. 병고침을 받은 것과 정결하다고 인정함을 받는 건 매우 다른 일입니다. 내가 나병이 있다가 고쳤어요. 좋은 일이죠. 내가 고착을 느낀단 말이에요. 내가 스스로 알 수 있어요. 옆에 있는 사람도 나를 보면 병이 없다는 걸 알아요. 그게 병이 고쳐졌다는 거랑 그러니까 병이 없으니까 내가 공동체 안에 들어갈 수 있지 내가 성막 안에 들어갈 수 있지 그거 똑같은 일이 아니에요. 원래 쫓겨나게 된 이유는 질병 때문이었지만 그 질병을 고쳤다고 해서 병이 없다고 해서 정결한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하셔야 하나님께서 정결하다고 하셔야 그래야 공동체도 들어올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습니다. 이걸 쉽게 이야기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떤 사람이 태어나서 한 번도 죄를 안 짓고 살았다고 칩시다. 그런 사람은 없지만 그럼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느냐? 못 나아갑니다. 죄를 안 지었다는 것과 하나님께 정결하다고 인정받는 건 전혀 별개의 사건입니다. 내가 난 떳떳해. 나는 죄가 없어. 나는 질병이 없어. 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 그건 내 생각이고요. 그건 내가 판단하는 거고요.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당신 같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못 나가면 누가 나가? 그건 그 사람 생각인 거고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건 하나님이 판단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오케이 너 내 앞에 와도 좋아. 그렇게 하실 때까지 죄가 있건 없건 아무도 하나님 앞에 못 나아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실 항상 잘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왜 예수님을 믿느냐? 우리가 죄 용서를 받아야 되니까 그래야 의로우니까 그래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으니까 예수를 믿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딱 한 가지 조건만 걸으신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에 대해서 내가 너를 의롭다고 정결하다고 내가 너를 판단해 주겠다. 너는 내 앞에 나와도 돼. 그렇게 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나는 성실하게 살았는데요. 나는 죄를 안 졌는데요. 나는 병도 다 고침받았는데요. 그건 네 생각이고 그건 네 판단이고 하나님께서 정결하다고 해주셔야 그래야 정결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결하다고 해주셔야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내용들을 쭉 보면서 질병만 없으면 되는 거 아니야? 이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 단계 단계 과정별로 하나님으로부터 정결하다고 인정받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항상 잘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두 번째 단계까지만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참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상세하게 알건 모르건 상관없이 일단 예수님을 믿었잖아요. 그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구체적으로 잘 몰랐는데도 일단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결하다고 해주시고 의롭다고 해주시고 그래서 너는 내 앞에 나와도 좋아 그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받았으니까 이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를 잘 생각하고 늘 감사히 여기고 기뻐하고 그러면서 주님께 예배드리고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병 환자가 고침을 받은 뒤에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하는 것처럼 우리는 죄악 가운데 있다가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나와 정결하다고 인정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늘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람들은 얼마나 어리석고 또 얼마나 고집이 세고 얼마나 죄악이 많은지 설령 나병에서 고침을 받는다 하여도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정결 규례를 행하는 자들도 없고 또 사실은 이런 심각한 피부병이나 나병에서 고침을 받는 사람들도 극히 드문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나병보다 더 무서운 죄악 가운데서 태어나 살았음에도 주께서 우리를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고쳐주시고 용서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님 앞에 정결함을 얻는 자, 죄사함을 받는 자가 되게 하셨고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아버지께서 우리를 정결하다고 인정해 주시는 귀한 은혜를 받은 것도 우리가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고백합니다.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늘 생각하게 하시고 기뻐하며 감사하게 하시고 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주님을 섬기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 성도들이 기도할 때에 주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기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